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블리주의 반군의 공격이 이틀 연속 크게 줄었다고 우크라이나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군당국은 그러나 동부지역에서 아직 휴전이 정착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따르면 친러 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정부가 장악한 주요 지역과 목표물들을 겨냥해 19차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앞서 어제 친러 반군 측은 전선 지역에서 중화기들을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러나 반군이 공격을 멈출 때까지 무기를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전 조항들은 지키겠지만 교전을 재개할 권리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외무장관들이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만났지만 어느 쪽이 휴전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기독교도 90여 명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납치된 사건을 비난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ISIL은 현재 억류 중인 모든 민간인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특히 ISIL이 최근 종교적 소수계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자신들의 그릇된 신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잔인하고 비인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반정부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어제 ISIL이 시리아 북부 옛 아시리아 마을들에서 기독교인 90여 명을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 의회에서 이란 핵협상에 관해 연설하기로 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수잔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미국 텔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은 불행한 것일 뿐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의 틀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베이너 하원의장이 오바마 행정부에 알리지도 않은 채 이스라엘 국가 지도자를 초청한 데 대해 분개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얼마 남지 않은 이스라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비춰질 것을 우려해 네타냐후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더라도 만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수감 시설에서 지난 2년간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수감자들의 3분의 1 이상은 여전히 잘못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헤이솜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장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직 미흡하지만 아프간 새 정부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데 즉각적인 관심을 기울인 점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프간 수감시설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례는 지난해에 비해 14%가량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수감시설의 일부 진전과 관련해 아슈라프간이 아프간 새 대통령 정부가 2년 전 대통령 행정명령을 비롯한 여러 법규를 통해 고문을 금지하고 수감시설들에 대한 방문 감독을 강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동유럽 체코의 한 음식점에서 어제 체코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외에 적어도 여성 1명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으며 범인은 자살했다고 체코 정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체코 공영 라디오 방송은 총격범이 범행 전 한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자신이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체코 내무장관은 이번 사건이 테러 공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아프리카 소말리아 주재 미국 대사로 캐서린 다나니를 지명했습니다. 다나니 지명자는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면 소말리아 이웃나라 케냐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을 이끌게 됩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안보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미국은 소말리아에서의 외교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수도 모가디슈에 대사관을 다시 개설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소말리아 정세가 폭력과 혼돈 상황으로 치닫자 지난 1991년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2월 25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지속적인 대북 압박 의지와 협상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북핵 6자 회담의 한국 수석 대표는 북한을 제외한 5개국 사이에 탐색적 대화를 갖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그 핵을 가지겠다고 하는 고집 때문에 북한의 우방국은 더 이상 없고 이 5자가
탈북자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지속적인 대북 압박 의지와 협상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지만 대화에도 열려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응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2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지난달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밝힌 단호한 대북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영내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시각, 또 양자, 다자 압박을 통해 북한의 파괴적 정책 결정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높일 것이라는 의지 역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성김 대표는 북한의 국제 규범과 의무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길을 통해서만 정치적, 경제적 고립을 벗어나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반복된 지적입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 기회가 열려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등을 전제로 북한의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김 대표는 이날 미국, 한국, 일본 간 동맹관계를 북핵 6자 외교의 핵심으로 규정하면서 무엇보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가 두 나라는 물론 미국과 영내 이해에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김 대표는 동북아시아 안정과 직결된 한일 관계의 향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두 나라가 인적 교류 강화 등을 통해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이른바 탐색적 대화를 먼저 갖는 방안에 공감하고 이런 뜻을 북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 나라 사이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을 포함한 참가국들이 탐색적 대화를 먼저 갖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지난 1월 미한일 3자 협의에 이어 이달 초 한중협의 그리고 이번 한러협의를 통해 5개 나라 사이에 공감대가 만들어짐으로써 6자회담 재개 방안에 의견이 수렴됐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공통된 인식을 적절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이 이런 5개국의 공통된 입장에 진정성을 갖고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공통된 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6자회담 본 협상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탐색적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5개국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탐색적 대화를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할지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탐색적 대화 방안은 6자회담이 성과를 내려면 북한의 진정성이 우선 확인돼야 한다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해온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입장도 상당 부분 반영한 타협안으로 해석됩니다. 황 본부장은 이런 타협안이 그동안 5개국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비핵화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협의를 벌여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회담 뒤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9.19 공동성명에 기초해 육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며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태용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5개국의 공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그 핵을 가지겠다고 하는 고집 때문에 북한의 우방국은 더 이상 없고 이 5자가 공조를 해서 북한에 아주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북한으로서도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지도자가 다시 한번 핵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네들 스스로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계산법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25일 한국의 뉴스 전문 유선 방송인 YTN에 출연해 올 들어 두 달 새 육자회담 참가국들과의 연쇄 협의를 통해 육자회담 재개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 측의 구상인 코리안 포뮬러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본격적인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이 보여야 할 진정성에 대해선 수위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러면서도 일단 비핵화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한 지 2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를 연결해서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짚어보고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 내에서는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영어로 표현하면 not so bad, 나쁘지 않았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워밍업 준비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일 대방론, 통일 준비위원회 구성 등 여러 예비적인 어떤 정책들이 추진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3년 차를 맞이해서 성과를 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차, 4년 차에 성과를 낸다면 전반 1년 차, 2년 차가 굉장히 그 내실 있는 준비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만약 이 후반부의 기간에 성과가 여의치 못하면 지난 2년 동안 준비 기간이 부실했다라는 그래서 이 전반부의 판단은 후반부 성과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가동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뭐 남쪽에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북쪽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북쪽의 원인은 김정은이라는 3대 세습 지도자가 취임을 해서 지난 3년 동안 내정을 뭐 적극적으로 다루는 바람에 이 남북관계의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뭐 추진을 하기에 어려웠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권력을 3년 동안에 다지는 동안에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또 북미 관계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남쪽과의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 내부의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이 젊은 지도자를 상대로 본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상해서 설명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다. 그래서 남북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주파수가 서로 맞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뭐 엇박자를 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남북이 만나서 본격적인 어떤 경기, 운동 경기를 하기 전에 이 한국의 그 삿바 싸움이라는 씨름하기 전에 이 삿바를 어떻게 줄 것인지 가지고 신경전을 너무 많이 벌이는 바람에 지난 2년 동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는 이 원칙만 고수하고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어떤 점에서 이 같은 비판이 나온 것일까요?
예, 뭐 초반부에 임기 첫해 둘째에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상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특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남북 간의 신뢰를 축적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기 때문에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측이 신뢰를 아직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의 유연성이 부족했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사실 뭐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오이사조치를 해제해야 된다는 남북 간의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너무 현실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한 발자국 내딛지를 못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박근혜 정부가 통일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를 강조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일 대방론, 통일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난 70년 동안 통일에 대해서 차츰 잊어버렸다. 그래서 많이 망각된 것을 깨우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통일이 대박이라는 잭팟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이 북한에게는 다소간의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을 붕괴해갖고 흡수통이라는 뭐 그런 것으로 북한이 또 오해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작년 3월에는 드레스덴, 독일의 드레스덴에 가서 드레스덴 선언을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동독이 붕괴하는 서독의 흡수통일의 현장에 가서 드레스덴 선언을 함으로써 남측이 북측을 흡수통일하는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오해를 함으로써 이 불필요하게 남북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북한은 그렇지만은 이 통일 정책, 남측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줄곧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북한은 지난 1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진보 정부 하에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다소간의 실리를 챙겼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또 5년 동안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뭐 그것이 잘 풀어지질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회담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임기 초반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북측에서는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대가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작년 첫 해에 약간의 그 탐색전을 벌여서 이산가족 상봉을 작년 구정 이후에는 한번 했죠.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북한의 아시안게임 뭐 7위를 기념해서 3인방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단순히 이제 회담의 그침으로써 이제 성과를 아직 도출하고 있지 않은데 뭐 앞으로 3년 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서 최고위급 대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는가 했는데 여전히 성사되지 않고 막혀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남북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당위성의 문제, 슈드, 영어의 슈드를 단어로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현장의 휘저빌리티, 실현 가능성,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인도적 문제는 조금 당위성의 문제로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북한의 영유아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주는 인도적 지원은 당위성의 문제로 문제를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이사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사과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현실에서 가능한 북한과 접점을 뭐 찾는 지혜를 모을 수밖에 없죠. 다만 남북 간의 이 관계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이득을 취하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으로서는 풀기가 어렵고 모두가 윈윈하는 넌제로섬 게임 형식으로 접근이 돼야지만 일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올해 지나면. 그렇다면 이 올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뭐 내년 2016년은 이제 한국의 4월 달에 총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네.
그래서 뭐 상반기에는 선거 전국이라 정부가 남북관계를 추진하는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년이 분당광복 70주년으로 남북 양측이 뭔가 만나야 될 시점에 왔는데 서로 동상이몽이 좀 강하다. 그래서 광복 70주년 행사를 뭐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제안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오는 이제 5월 9일이 모스크바에서 러시아가 전승 70주년 행사를 합니다.
네.
뭐 김정은이 지금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의 지금 참석 여부가 아직까지 결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또 국제적인 변수에 의해서 남북이 한 6.15 공동선언에서 8.15 사이에 뭐 또 접점을 찾을 기대를 좀 하고 정부도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로부터 취임 2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등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도입 계획이란 표현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의 확인 질문에 도입은 구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입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적도 없고 관련 협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주한미군이 사드를 자체 반입해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4차 핵실험 전망이 불거지면서 그 규모와 폭발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위력과 규모가 지난 세 차례 실험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평양시 용덕동의 고폭 실험장에서 고폭발력과 소형화 기술 축적을 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지난 세 차례 핵실험을 보면 2006년 10월 1차 실험이 규모 3.9, 위력은 1킬로톤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5월 2차 때는 규모 4.5, 위력은 3에서 4킬로톤이었으며 2013년 2월 3차 때는 규모 4.9, 위력은 6에서 7킬로톤으로 평가됐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북한의 지난 3차 핵실험 당시 관측된 지진파 수치가 상당했다면서 이미 북한의 핵폭파 능력은 충분히 위협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차 핵실험의 그 지진파가 4.9에서 5.1이었거든요. 지진파를 근거로 봤을 때 최저 20킬로톤, 5.1로 봤을 때는 40킬로톤까지 나오는 것이 과학적인 자료입니다.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은 히로시마가 16킬로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핵무기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차 핵실험에 그 정도 위력을 또 테스트를 한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4차 핵실험은 굉장히 강력한 폭발 실험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신 대표는 하지만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했다고 하기엔 아직 관련 기술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4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당 창건일에 핵무기를 김일성 광장에 드러내면 핵 보유국임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월에 당 창건 노동당 창당 70주년 그때 이제 평양에서 육해공군 노농조기군 뭐 인민 내목은 열병식을 지금 벌써부터 슬슬 준비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 핵무기를 뭐 KN08에 실어서 김일성 광장을 지나가는 그게 가장 휘날레라고 볼 때 5월 모스크바 방문이 있으니까 상반년도보다는 하반기에 난 할 가능성을 높이 봅니다.
북한의 지난 1차 핵실험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동쪽 갱도에서 2차와 3차 실험은 풍계리 서쪽 갱도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특이한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안보에 대한 6대 위협 중 하나라고 워싱턴의 유력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이 주요 위협 요소로 지목되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24일 공개한 2015 미국 군사력 목록에서 북한을 미국에 대한 6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위협 요소로 지목된 대상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중동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테러리즘입니다. 재단은 특히 5단계로 분류한 위협 행동 지수에서 북한을 최대 위협 다음 단계인 공격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한 위협 능력에 대해서는 강경한 위협과 위협 가증 다음 단계인 위협 가능한 전력으로 분류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위협 능력과 미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에서 북한보다 한 단계 높은 위험 가중과 높은 위협으로 분류됐습니다. 재단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공세적인 군사력도 계속 커지고 있다며 경계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으론 핵무기가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고 남북한 간 재래식 전쟁은 국제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재단은 미 당국자들의 발언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이를 중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미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북한이 현재 800기의 단거리용 스커드 미사일과 중거리인 노동미사일 300기 그리고 이보다 사정 길이가 긴 무수단 미사일을 50기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과 비교해 무기 규모가 적고 미사일 운반 능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지만 덜 안정적이고 예측하기 힘든 게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사이버 능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사이버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단은 북한의 사이버 요원이 2년 전 3,000명에서 6,000명으로 현재 늘었으며 국내보다 해외 서버를 통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재단은 미군의 아시아 내 작전 환경에 대해 중간 정도인 온건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적 환경과 미군의 준비 태세, 기반 시설은 적합한 상황이고 동맹의 상황은 우호적인 상태라고 재단은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탈북자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출신의 탈북자 이밀 씨와 탈북대학생 박연미 씨가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이날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인권감시기구 UN워치 등 20여 개 국제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7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밀 씨는 노예처럼이라는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지난 1996년 쿠웨이트에 파견된 이밀 씨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현지 지도원들의 요구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밤 12시까지 연장 근무를 해야 했다고 임 씨는 말했습니다. 임 씨는 쿠웨이트에서 철조망이 설치된 건설 현장에서 노예처럼 쉬지 않고 일했다며 두 달에 한 번 쉬는 날에도 생활 총화 같은 이념 교육에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일해서 월급을 안 주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The biggest problem was that we were never paid. For a month I worked and I didn't get any.
두세 달이 지나 다른 나라 근로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후 알아보니 회사에서 지급된 월급을 북한 정부가 모두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임 씨는 이렇게 북한 정부가 가져간 해외 노동자들의 월급은 김정일 정권의 통치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도 대가를 못 받는 비참한 현실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판단에 탈북을 결심해 지난 1997년 서울에 정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일은 정말 19세기에 나 있을 수 없는 노예 노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In the free country of South Korea and USA.
임 씨는 북한 당국이 그 같은 현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과 다른 탈북자들이 직접 겪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 같은 북한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탈북대학생 박연미 씨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 70년간 김 씨 독재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억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기아와 고문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박 씨는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 dictatorships gives up power without demand. We must demand that North Korea stop starving their people.
국제사회가 요구하지 않으면 스스로 독재를 포기할 독재 정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박 씨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해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서 탈북자들이 증언한 건 올해로 여섯 번째입니다. 지난해에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의 탈북자 안명철 씨가 참석했고 이보다 앞서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와 정광일 씨, 강철환 씨, 그리고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주일 씨가 참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체코 공산당의 고위 인사들이 북한 전시회를 여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체코 국영통신사 CTK와 물라다 프론다 드네스, 노빈키 등이 최근 보도를 통해 북한 전시회를 둘러싼 체코 공산당의 갈등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공산당 본부 건물에서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사진전이 시작됐는데 내부 반발로 이틀 만에 김 위원장의 사진들이 모두 철거되고 북한의 일상을 보여주는 사진들로 바뀌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지칭하는 광명성절이라는 단어도 전시회 제목에서 삭제됐습니다. 이 전시회는 체코 공산당의 피터 시무네크 부서기장이 추진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 대사가 새로 체코 주재 대사로 부임한 것을 기념하며 전시회를 연 것입니다. 하지만 전시회가 시작되자 공산당의 또 다른 간부인 지리 돌레이스 부서기장이 11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돌레이스 부서기장은 북한 지도자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 행사는 공산당의 공식 후원을 받지 않고 있다며 나도 언론을 통해 행사 개최를 알게 됐으며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행사가 시무네크 부서기장이 단독으로 추진한 개인적인 행사라고 지적하며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같이 비난이 빗발치자 전시회 주제가 김정일 위원장에서 북한의 일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공산당 대변인은 체코 공산당이 새로운 전시회 내용은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체코 공산당은 13일 북한 전시회 문제를 놓고 지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최자인 피터 시무네크 부서기장은 전시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앞으로 비슷한 내용의 행사는 지도부에 미리 알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보이테크 필립 체코 공산당 당수는 회의 뒤 CTK통신에 공산당이 이런 행사를 검열하지는 않지만 사전에 자신에게 이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점에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체코 정치권에서도 이번 전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당인 TOP09의 피터 가즈디크 의원은 11일 지우프라비 신문에 대량 학살을 저지른 독재자에 대한 전시회를 공산당 본부에서 여는 것은 유권자와 공산당에 대한 모독이라며 앞으로 스탈린이나 다른 독재자들에 대한 전시회도 열 것인가라고 비난했습니다. CTK 통신에 따르면 20일 오전에는 두 명의 남성이 북한 전시회에 항의하며 공산당 본부 건물 입구에 교수형에 쓰여지는 올가미 두 개를 걸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북한도 올해 들어 첫 황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황사 때문에 남북한이 모두 고생을 했는데 이번 황사는 상당히 강력했다죠?
그렇습니다. 겨울 황사로는 최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황사가 심했던 지난 23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평균치의 24배나 됐습니다. 황사 계기 관측을 시작한 2002년 이후에 가장 강력한 겨울 황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북한은 어땠습니까?
북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들어 첫 황사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서해안 대부분 지역과 자강도, 양강도, 또 강원도 일부에서 황사 현상이 있었으며 이번 황사는 농도가 매우 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황사는 주로 봄에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겨울 황사여서 특이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황사는 지난 20일 몽골 남부 고비 사막과 또 중국 북부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해서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를 덮쳤는데요. 이렇게 겨울철에 발생하는 황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에 이번이 27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전에 비해서 봄과 여름이 더 일찍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황사 발생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사는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네,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이나 고원에서 일어난 흙먼지입니다. 이곳에서 저기압이 발생하면은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흙먼지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그때 맞춰서 북서풍이 불면은 한반도까지 날아오는 겁니다. 보통 발원지에서 하루 이틀 정도면은 한반도에 도착합니다.
네, 이 본격적인 황사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주 강력한 황사가 찾아왔는데 그러면 다음에도 또 황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한반도 주변에 남동 또 남서 기류가 주로 나타나면서 황사가 발생을 해도 한반도까지 덮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기상청은 올 봄철 황사 발생 일수가 닷새 정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다음 달 초에는 이번처럼 강력한 황사가 또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인데요. 그 뒤로는 주로 남풍이 불기 때문에 황사가 발생하더라도 한국까지 날아오지 않고 중국 안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기류가 갑자기 바뀌면은 언제든 봄철 황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황사가 한번 불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황사로 인해서 생기는 호흡기 질환이 큰 문제입니다. 미세한 먼지가 눈과 코 또 입으로 들어가서 기관지와 폐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또 황사에 묻어있는 오염물질도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황사는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까지 날아오면서 각종 오염물질을 함께 가져옵니다. 특히 중국 동부 공업지대를 통과하는 이른바 오염 황사가 큰 문제인데요. 납과 비소 또 카드뮴 같은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황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까?
가급적 외출을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노약자나 환자는 집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은 마스크와 또 보호 안경을 써서 황사 먼지가 인체에 들어가는 걸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소금물로 코와 입안을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손과 발은 물론이고 또 미세한 먼지가 침투하기 쉬운 머리카락까지 깨끗이 씻는 게 좋습니다. 몸에 쌓인 오염물질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조류와 마늘도 노폐물과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처음으로 발생한 황사 현상과 대비책에 대해서 김현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군요.
네. 대통령 5년 임기 가운데 이제 3년째로 접어듭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특별한 기념 행사 없이 처음으로 청와대 직원조회에 참석하는 조촐한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자체가 국정운영을 위한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특수임무조직이라는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일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청와대 직원들은 대통령에게 축하 선물을 전했습니다.
네, 취임 2주년을 축하하는 선물, 어떤 내용인지도 공개가 됐나요?
네, 롤링페이퍼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특정 상대에 대한 마음이나 어떤 전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돌려서 적은 종이를 롤링페이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이 선물을 받고 다 읽으려면 밤을 새워야 할 것 같다. 잘 읽어보겠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 도심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전단이 뿌려졌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청와대 인근 버스 정류장과 대학이 밀집해 있는 신촌 로타리 고층 건물에서 천여 장의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라는 명의 전단이었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단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거했습니다.
박 대통령 취임 2주년에 관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FTA에 가서명했습니다. 영문 협정문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었는데요. 그동안 기술 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한국 산업통상부가 역대 FTA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어왔던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을 위한 협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군요.
네, 두 나라 사이의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공동 연구를 시작했던 것이 2004년이었습니다. 양국의 통상 장관이 참여한 공동 연구는 2007년부터였고요.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15차례 협상을 이어서 지난해 11월 두 나라 정상이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네, 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FTA 내용은 기존의 타결 조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뭐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이 두 나라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22개 항목에 대한 FTA 타결인데요. 두 나라 모두 품목수 기준으로 한 70%대의 품목이 10년 안에 관세를 없애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20년 안에 90% 이상 수입액 기준으로 90%에 가까운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완전히 없앱니다. 그런데 보통 3년 안에 90% 이상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이 뭐 한미 FTA나 한유럽연합 FTA의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비하면 개방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양국이 서로 내주는 분야도 있고 또 보호하는 분야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FTA 타결로 한국 제조업의 중국 진출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수산식품 분야는 시장 보호를 위해서 역점을 뒀다 이런 설명이었는데요. 한국의 가전제품, 생활용품은 중국이 시장을 대부분 개방을 했고요. 한국은 쌀과 밀가루를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를 했고요. 고추나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뭐 과일도 포함됩니다. 이런 한국 농축산물의 540여 개 품목,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산 부분 보호 품목도 지정돼 있지만 중국이 경쟁력을 갖춘 품목, 농수산 식품 분야는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중국 수출 길도 열리게 됐다는 보도도 있군요.
네, 이번 한중 FTA 체결 가서명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언론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여구의 가공지역 생산품으로 인정한 건데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한국산으로 해서 중국에 팔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중 FTA 체결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중 간의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네, 오늘 공개된 영문 협정문이 양국이 한글과 중국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양국이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한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면은 협정이 공식으로 발효됩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올해 안으로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도 전파된다는 사실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풀밭에 앉아 있어도 물릴 수 있는 야생 진드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진드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이 전염됐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한 응급 환자를 돌봤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진드기 바이러스에 2차 감염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환자는 가을철의 유행병인 그 털 진드기에 의한 그 쯔쯔가무시병 증세로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하루 뒤에 숨졌습니다. 그리고 사망 후 14일 뒤에 이 혈청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진드기 바이러스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로 확인이 됐고요. 숨진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이 발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여서 혈청 검사를 했는데 4명이 해당 바이러스에 2차 감염된 것으로 확진을 받은 겁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 분비물에 의한 2차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진드기에 물려야만 감염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번 일로 감염 환자 접촉에 의해서도 2차로 감염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진드기에 의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것은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네, 1, 2주 잠복기 이후에 감기처럼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이 나고 심한 근육통이 동반되고요. 설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심해지면은 의식이 떨어지는 뇌 증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한 의료 전문가는 한국 내에서는 이 에볼라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감염병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채택한 송유관 건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정부는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역사 인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미국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키스톤 엑셀 송유관이라는 이 송유관의 건설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취임 이후 세 번째고요. 2010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회기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이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이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키스톤 XL 송유관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저희가 앞서서도 몇 차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생산한 원유를 미국 중서부를 거쳐서 미국 텍사스주 남부의 멕시코만에 있는 정유시설까지 보내는 긴 송유관입니다. 송유관이 건설되면 하루에 83만 배럴의 원유를 나를 수가 있는데요. 미국 석유업계가 지난 2008년 이후부터 계속 이를 추진해왔지만 환경운동가 등에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요.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지지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찬성도 있지만 반대 목소리가 더 높았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네,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송유관 건설을 지지하는 쪽에서는요, 송유관 건설로 일자리가 창출돼서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 또 불안한 중동지역이 아니라 이웃나라인 캐나다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요, 송유관 건설이 석유업체들에게는 선물이 되겠지만 미국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되지 않고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에 해가 된다. 특히 이제 뭐 원유 유출 사고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에서 재앙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어떤 설명이 있었나요?
오바마 대통령은요, 아직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에 대한 국무부의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번에 거부권 행사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키스톤 XL 송유관을 건설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행정부 차원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건설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도요,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국무부 검토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네.
키스톤 건설을 승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기자회견에서도요, 송유관 건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한시적인데 반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일반 미국인들에게는 돌아가는 혜택이 미비하다면서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 당시 기자회견에서 미국보다는 캐나다의 이득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외교적인 그런 갈등도 있었죠.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안이 완전히 무산되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거부권을 의회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요. 지난 11일 공화당 하원에서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법안이 통과될 때 찬성 270대 반대 152였습니다. 찬성이 3분의 2가 안 되죠.
네.
지난달 상원에서 통과될 때도요, 62대 36으로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이 표결 결과만을 놓고 보면은 아직도 이제 거부권을 당장 무효화시킬 만큼의 지지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인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 의회의 반응도 나왔나요?
네,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법안을 거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대통령이 극단적인 환경론자들보다는 미국 노동자들의 편에 섰어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회 공화당은 일단 3분의 2 지지를 확보해서 거부권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올해가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았는데요. 중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고요?
네, 중국 정부가 일본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최근 며칠 동안 여러 차례 요구하자 일본은 오히려 일본의 바른 자세를 주변에 알리겠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네.
홍래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이 올해와 같은 특수한 해에 정확한 인식을 하고 역사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시아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유엔 본부에서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주관하는 유엔 안보리 세계 평화 안보에 관한 강력국 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이 회의에서도 왕이 외교부장이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반성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을 더 분명히 알리겠다고 말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요, 중국의 최근 공세에 대해서 일본의 바른 자세를 확실하게 알려서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는 국가를 늘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영어를 배우는 English with You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라디오로 여는 세상이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틴틴클럽 ABC 민주주의가 방송됩니다.
한국에서는 새 학기를 앞두고 새 교복을 장만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복값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에서 졸업생들에게 기증받은 교복을 잘 손질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교복 나눔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흐뭇하죠. 아, 이렇게 시간 내서 나와서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이제 안 입는 사람들은 이제 재활용.
여러분의 계속 애청 바랍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close call. close call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Did you see that car? It just ran a red light and almost got in an accident. What a close call.
Yes, I saw that. That was definitely a close call.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Wow, did you see that car? 와, 금방 지나간 차 봤니?
It just ran a red light and almost got in an accident.
빨간 신호등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서 사고 날 뻔했어.
What a close call.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하자 제가
Yes, I saw that. That was definitely a close call.
맞아, 정말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close call. Close call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Did you see that car? It just ran a red light and almost got in an accident. What a close call.
Yes, I saw that. That was definitely a close call.
Today's expression is close. C-L-O-S-E. Close. Call. C-A-L-L. Call. Close. Call. Close. Call. When a situation is a close call, it means that it's a situation where something bad or dangerous nearly happened. Close call은 가까스로 사고를 모면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사고 문턱까지 갔다가 바로 직전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위기일발, 구사일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운전자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큰일을 낼 뻔했죠. 화들짝 놀란 제이슨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Oh, what a close call. Oh, what a close call. 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예문을 통해 close call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You have to be careful. That was such a close call.
라고 하면 조심해야지.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잖아.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call, call을 복수 형태로도 쓸 수 있는데요.
I had some close calls while learning to drive with my older brother.
라고 하면 형에게 운전 배우다가 큰일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close call mean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id you see that car? It just ran a red light and almost got in an accident. What a close call.
Yes, I saw that. That was definitely a close call.
Let's review. When a situation is a close call, it means that it's a situation where something bad nearly happened.
Close call. Close call. Close call.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곧이어 밤 10시부터는 세계뉴스와 라디오를 여는 세상이 방송됩니다.